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다 같이 읽으십시다. 예.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혹시? 제가 지금 사실은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잠이 들어가지고 혹시 제가 실수할지도 모릅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오니 주님, 저희의 묻은 때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저희가 다시 저희의 온 매무새와 모양새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니까 다른 때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시작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걸 안 했군요. 그래서 아마 예. 오늘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단히 유명한 이 예수님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 내용이지만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일단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지만 여러분이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같이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28절부터 보니까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스크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로 scrib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를 이렇게 베껴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그 유대 사람들 중에서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성경 기록을 이제 필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제 성경이 파피루스나 또는 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짐승의 가죽이죠. 이런 것들의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것이 천년 만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그것이 다 낡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똑같이 복사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이것은 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스크라이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집트에도 있었고요.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었고 선생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율법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이 질문을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성경 지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경 지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분께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전체를 아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은 사실 성경에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 명절에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 그때 아이죠. 이 아이 예수를 데리고 부모들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보니까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지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 아이 예수가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뒤에 또 잃어버린 지 사흘 후에 지금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사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매 그분의 말을 듣는 자들이 다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에 이미 이 아이 예수께서 이 박사들의 성경 지식과 대등했다는 그래서 서로 토의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그 박사들이 대단히 깜짝 놀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3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서기관과 이 예수님의 대화 이것은 율법의 최고수들 간의 어떤 한판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이 무협지가 생각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이 와서 이 예수님께 이제 새로 등장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이 율법의 고수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28절 그 뒷부분에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명령입니다. 율법의 모든 그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하든지 어떤 한 분야를 정말 깊이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었을 때 사실 부분적으로 뭔가를 가르치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 전체를 꿰뚫는 그 어떤 한 사상이나 어떤 한 개념을 가장 단순한 한 문장으로 정리해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그 분야를 정말로 완전히 통달하고 완전히 꿰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지에 이르렀을 때,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이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로 정리를 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의 실제로는 두 부분이죠. 두 부분을 제시하심으로써 답변을 대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니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탐구한 분들은 이 말씀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을 펴보시면 신명기는 이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주는 어떤 그 명령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6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4절부터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이 구절을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 그러면은 모세오경과 그렇죠? 모세와 대언자들 그래서 모세오경과 또 대언서들과 또 이런 역사서들과 시가서들과 이런 것이 다 지금 구약 성경 전체인데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이 구절 하나면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다고 제시하신 구절이 지금 이 쉐마라고 불리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구절만을 인용하시지를 않고 지금 마가복음 12장에 다시 보시면 31절에 보니까 둘째 명령도 그와 같으며 곧 이것이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을 펴보시면요. 레위기 19장에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게 18절로 이렇게 그 앞부분서부터 끊어져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 구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것도 그냥 처음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쭉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로 돼 있는 것이고 절 구분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요.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지금 분류해 놓은 18절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뒷부분을 지금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둘째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첫째 명령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명령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큰 명령뿐만 아니라 그 둘째 명령 까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둘째 명령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것이 첫째 명령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십계명이 율법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받아왔던 그 십계명, 그것이 모든 율법을 축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뭔지 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실 교회 오래 다녀도 뭐잘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첫째 날 뭐 창조하셨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이름 뭐 이런 거 사실 잘안 외워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개역 성경으로 이제 십계명의 순서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신우망안 부살 간도 거집 이렇게 외웠습니다. 좀 우습죠? 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개역성경에 신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우상 두지 말라. 그 말씀인데 이제 우리 흠정에게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새기거나 절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 걷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개역성경에 망령되이 그랬는데 우리 흠정에 보면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뜻이죠. 망,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지금 이 신우망안, 이 십계명의 앞쪽에 네 계명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섯 개는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그러니까 대적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집.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종이나 뭐 이런 거 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뒷부분의 여섯 개의 명령이 지금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앞에 그 신우망안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명령들을 관통하는 근본 사상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명령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나머지 여섯 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뭐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을 관통하는 사상 또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것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거 다 지금 십계명의 뒷부분이죠. 그 외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이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거 하나 지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를 지키면, 그러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다름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다시 마가복음 12장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단두 구절로 이렇게 축약해서 정확하게 제시하셨을 때, 그때 32절에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소이다, 선생님이여.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다 합친 것보다 나으니이다. 사실 이 서기관이 한 말은 사실 이 말도 대단히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피부로 잘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번제 헌물, 희생물을 드리는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목숨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율법과 이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받아 내려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천 년 동안 이 희생물을 드리는 이 의식은 이것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그 사람의 그 죄가 덮여지고 용서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모든 제사 제도와 의식법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사랑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화답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사려 깊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이 서기관의 이 설명이 이 대답이 대단히 사려 깊은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던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번제 헌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헌물들이 있었죠. 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이럴 때에 이제 그 또 사람과의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또 드려야 하는 그런 예물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틀어서 드리는 그런 모든 이 제사제도, 의식법, 이것보다도 지금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사려 깊게 대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 뒤에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할 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뭘 의미했을까요? 정통 유대인들 치고 모세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이해할 때 대부분은 어떻게 이해했냐? 지금 이 예수님과 서기관은 사랑의 문제, 그 모든 율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했던 것입니까? 아, 율법이라는 것은 해, 하지마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 하지마 이 조항들을 끊임없이 지켜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비유를 하시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을 비유로 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은 세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로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지 마, 착취하지 마, 이거 지키는 거예요. 불의하지 마, 이거 지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 이거 지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지 마 하는 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금식해, 자기는 두 번,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11조 드려, 자기는 이 하라는 이 명령, 해와 하지 마라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끊임없이 지켰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해와 하지 마의 끊임없는 준수. 흔히 유대인의 이러한 율법들을 이제 613가지로 분리된다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613가지라고 말하는 이것은 후대 어떤 랍비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율법의 해 하지 마 이것을 다 정리해 보니까 613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 긍정적인 명령이 24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 하지 마? 부정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36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해서 지금 613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건 다소 좀 인위적인 그러한 나눔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248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 사람의 뼈의 개수가 248개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위적으로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5는 우리가 알듯이 지금 365일, 1년 365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지 말라는 명령을 맞췄다. 이제 다소 인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렇게 대단히 많은 그 조항, 율법 조목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엄격한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서운 상관과 같은 존재,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들고 하나 안 하나, 하라는 거 하나, 안 하라, 하지 말라는 거 하나,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체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기준, 아,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이 참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 율법의 각 조항들을 지키느냐, 누가 더 철저히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농사를 지었는데 어떠한 사람은 쌀을 이제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밀을 짓지요. 빵을 먹으니까 이제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쌀농사를 지었습니다. 김형제는 쌀농사를 지었는데 그 밭에서 대충 한 쌀이 한 백가마니가 소출이 얻어졌습니다. 꼭 백가마니는 아니에요. 얼추 백가마가 됐는데 그 중에 이 김형제는 얼추 열가마를 어쨌든 11조로 이렇게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 그것도 대단하지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냐면 10분의 1, 여러분, 소산에 10분의 1을 바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만 원에 만 원 드리는 건 그래도 낫지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드리려면 손 떨린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그런 게 안 돼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안 돼봤습니다만. 1억 원 벌었는데 1000만 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드리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대충 그 한 가마씩을 세서 드리냐. 대박으로 세서 한 가마가 정확하게 100대박 이러면은 100대박씩 돼서 이렇게 열 가마면은 뭐 1000대박 뭐 이렇게 정확하게 세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이 더 경건해 보이고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이겠죠. 유대인의 사회에서.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니들 뭐 하는 거냐? 그래갖고 되겠냐? 이 사람은 가만히를 깔아놓고 나다를 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겠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 한국교회의 그 이 신앙의 모습이 사실 이랬어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이제 장모모 이 교파에 속했는데 무슨 측에 속한 그런 교단이 이제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거보다 더 좀 보수적인 통한 교파에 이제 이 교단에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이 예배당이 성전이고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그야말로 성전. 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같은 성전이에요. 여기 앞에는 이게 제단이에요. 그렇죠? 번제단처럼 제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들이 함부로 올라와서도 안 되고 이 신발은 꼭 벗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장소였죠. 예. 그런데다가 이 11조를 꼭 이제 한 톨도 이제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되면서 주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물건도 사서도 안 되고 제가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 교육받고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들 중에서 믿음이 참 굉장하다 하는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과일이 한 박스가 선물로 들어오면 그 과일 한 박스 중에서 그것을 뭐 열 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개는 꼭 떼어서 목사님을 드리는 그래서 모든 자기의 모든 것에 11조를 떼어놓고 10원 단위까지 11조를 하는 사람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도 지금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곡식에 나달까지 세는 사람을 최고의 믿음으로 치는 그러한 전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불행한 것은 그렇게 철저한 순종도 진정한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전혀 없어도 얼마든지 곡식 나달까지 세는 그러한 율법 준수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지금 똑같은 문맥을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 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채소, 보잘것없는 채소 한 뿌리에 십일조까지도 철저하게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지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로 이제 잠깐 또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진실한 사랑이 결여된 그런 율법적 행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언어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이때 언어들을 말한다는 것은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의사소통 정도나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뛰어난 그런 어떤 웅변과 수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할 줄도 알고 또 그 언어에 정통해서 그 언어들로 아주 달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들의 언어, 천상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할 때의 대부분 이런 것들은 가르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포와 가르침의 영역에 있어서 고급스러운 말들을 하고 수준 높은 말들을 하고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고상한 말들을 하고 이 천상의 말들을 할지라도 그 말을 하고 그 말로 가르치는 사람에게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렇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우는 사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말은 허망하고 허탄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징이 그저 징 하고 울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꽹과리가 꽹꽹꽹꽹꽹꽹 하는 소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저는 달변은 아닙니다. 저는 일일이 다 적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찌되었건 말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성도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 전혀 없이 어떤 율법의 해와 하지 말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이 정말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서 아 맞아 이러면서 마음이 돌이켜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징, 저 사람 저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 징. 아무것도 끝난 다음에는 그냥 누가 얘기했구나. 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뭘 얘기했는지 아무런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전혀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아래에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어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설교자가 강단에서 성도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이 쉽게 성내면서 마구 율법의 요구를 쏟아낸다면 그 말이 비록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인용하고 유창하게 한 설교라 할지라도 비록 그 설교자에게 은사가 있고 지식이 뛰어나고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설교자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은 귓가에서 쨍쨍대는 듣기 싫고 거치는 그러한 소리일 뿐 전혀 마음에 새겨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령을 나갔을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향한 정말 불쌍한 마음과 정말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곡하는 마음, 그들을 대신해서 정말 통곡하는 마음, 이런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 마음과 그들을 심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외치게 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엔 전혀 새겨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드러운 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들어간 언어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간 말, 부드러운 말이 뼈를 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 설교자가 성도들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목양자에게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성도가 목양자에게 깊은 애정이 없이 무례히 행동하며 목양자의 잘잘못을 따지고 든다면, 그렇다면 비록 그 말이 일리가 있고 타당한 말일지라도, 비록 그 성도가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온갖 몸으로 봉사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말이 정말로 사랑이 풍부하게 담긴 진심 어린 충고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또 목양자의 입장에서도 그 소리는 징한 소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대할 때 예의와 친절이 결여된 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주장하고 이끌려 한다면, 그 말이 아무리 합당한 말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가정의 권위를 주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남자가 가정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헌신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결여된 채 하는 그 말은 아내에게 있어서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경우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할 이야기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없이 남편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시시콜콜 따지려 든다면, 비록 그 말이 조목조목 일리가 있고 그럴듯한 말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그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밖에 모르며 가정에 헌신하는 그런 아내일지라도, 남편에게 있어서 그 소리는 꽹꽹꽹꽹꽹꽹 꽹가리의 소리밖에, 아무런 의미 없고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비록 부모는 자신의 확신 가운데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부모의 권위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친절과 오래 참음이 없이 단순히 그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례하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강요하려 든다면, 비록 그 말씀이, 부모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이라도,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비록 그 부모가 자기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는 부모라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결여된 그러한 부모의 그런 일방적인 그러한 억압과 가르침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나 일에나 항상 그 사랑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했던 오류는 율법을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제정하신 율법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 율법을 해와 하지마 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것이 행위의 문제, 즉 안식일 지켜라, 우상은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이러한 그 행위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러한 여러 가지 해와 하지 마의 문제를 넘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에는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과 지체들에 대한 형제 사랑이 녹아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저 자신부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 또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신앙에 관한 수준 높은 말들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입술의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있어서 징소리입니다. 꽹과리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그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애정이 담겨있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고백과 찬양은 하나님의 귀에도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아무리 바른 이론과 성경적인 원리로 상대를 바로잡고자 하고 교정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옳고 그름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입니다. 해와 하지 말을 다 지켰다고 우리가 반드시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없는 해와 하지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도 필요했지만 그거 예수님께서 그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에 묶여서 사랑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실 속에도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여러분을 바로잡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